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5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정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일에 이어서 우리 28장 말씀을 우리 한 시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는 우리가 이 사울의 죄악을 이제 사울에게서 항상 보이는 사울의 두려움과 연결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 사무엘상 28장의 전체 내용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마침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은 이후 하나님께서는 어느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그 밖에 어떤 계시의 방편으로도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계속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사울의 죄를 다루어 주셨는데 사울이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 사울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울의 마지막 심판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잠시 징계를 내리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거나. 이 세상 죄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이에요.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진리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점점 다 사라져 갈 거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는 모습입니다. 사울도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자신이 가장 하나님보다도 두려워하는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진치고 있었어요. 사울의 삶은 항상 블레셋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빼앗아갈 수 있는 자들. 사울은 이제 블레셋의 손에 의해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봐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울의 삶은 온통 세상 두려움이 주장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그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죽음과 심판으로 갈수록 더욱 두려움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커져가고 오늘 본문에서 그 두려움이 가장 큰 모습이 보여지는데도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붙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여 주시는데도 하나님 앞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인지.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끝까지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끝까지 자기의 세상 안위와 영광 구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세상 죄인들의 모습이죠. 누구를 닮았다고요? 사단의 모습이에요. 사단도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지막 심판 앞에서는 마지막 발악을 해요. 그게 계시록에 보여지잖아요. 사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자 사울이 이번에는 하나님 대신 누구에게로 나아갔다고요? 신접한 여인. 신접한 여인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길흉화복을 점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죽는 날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울이 대적했는지를 끝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전에 사울이 하나님을 찾고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 말씀을 구한 것도 결국은 목적이 다 이거였다는 거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나 하나님을 찾아간 거나 목적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세상 유익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도 우상처럼 여기고 선지자도 자기를 위해 기륭화복을 점쳐주는 자처럼 여겼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여 순종하려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오고 말씀 찾고 다 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를 내가 분별해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는 열망인가요? 아니면 그저 나 하나 세상에서 유익받고 나 하나 좀 지켜주시고 나 하나 하는 것으로 가는 건가요? 기독교는 사울이 아닙니다. 사울의 길로 가는 기독교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건 신접한 여인이건 점치는 자건 똑같았습니다. 그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모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었음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두려움이 주장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점치는 자, 신접한 자, 박수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결코 용납하지 말고 다 쫓아내거나 멸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철저히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타락하니까 너무 이런 점치는 자들, 기룡화복을 말하는 자들, 꿈꾸는 자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났다는 거죠. 사울도 타락한 하나님의 나라, 타락한 교회 안에서 두려움과 정욕이 주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울이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했고요. 이에 신하들이 엔돌이라는 곳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자기가 왕인 걸 숨기고 몰래 밤에 그 여인을 찾아가요. 자기도 알아요. 이게 죄라는 걸. 그래서 몰래 밤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리면 더욱 어둠의 길로 들어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당시 교회의 목자가. 하나님 나라의 왕. 말씀 버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때 신접한 여인이 자신을 찾아온 자가 사울인지 알지 못하고 말했죠.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전에 사울왕이 사무엘의 명을 따라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멸절시켰는데 이렇게 당신이 나를 찾아온 것은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 위험한 일이라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항상 하나님 이름으로 다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이 일로는 내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접한 여자 다 쫓아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며 죄를 범하고 있어요. 사울은 외식하는 자였음이 보여지는 거죠. 히포크릿.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위선자였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자에 대한 행동이 이전의 행동과 지금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요. 둘 다 자기 유익을 위한 거였어요. 사무엘이 명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한 거였고요. 지금은 또 자기 필요에 따라서 또 하는데 다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 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도 없고요.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항상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런 악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자라가서 이제 사울이 마침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는데 누구를 불러달라고 했죠? 11절에 보면 죽은 사무엘. 근데 잘 보세요.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면 얼마나 사울 안에 큰 죄성이 있었고 무지한 악한 모습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예요. 신접한 여인이 죽은 자를 불러낼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살펴보았지만 신접한 여인이 불러내는 건 죽은 자가 아닌데도 죽은 자를 불러낼 수 있다. 있고 믿고 있고, 두 번째는 그것도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서 자기 앞날에 대해 물으려고 하고 있어요. 둘 다 사울의 큰 죄악이 드러나고요. 악한 무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지만 신접한 자들이 불러낸다고 하는 영혼들,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의 영혼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혼이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도는 영혼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죽은 자들의 영혼을 불러낼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접한 자들이 영혼을 불러낸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든지, 두 번째는 성경은 뭐죠? 귀신이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 악한 천사, 사단의 종들, demons. 그런데도 사울이 자기 멋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서 알려주신 대로 안 믿어요. 여전히 무당이 있고 접신한 자들이 있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고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죽은 사무엘이라도 불러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 역사 속에 보면 귀신의 역사가 있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죠. 한 예를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쳤던 한 여정에 관한 사건이 나오고, 그때 이제 사도가 가서 이제 귀신 들린 것에서 이제 해방을 시켜줘요. 그런데 그때의 귀신을 뭐라고 사도행전이 얘기하죠? 죽은 자들의 영혼이 아니에요. 악한 영, 악한 천사, 사단의 종들인 devil, demons, 마귀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치는 자들을 용납하고 신접한 자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사단을 따라가는 것이 된다는 거죠. 왜? 사단의 종들의 역사니까. 그들이 아무리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단을 따라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마치 더 영적인 자처럼 점을 쳐주고 내일 일을 알려준다고 하는 자들, 절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교회에 용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 멸하고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무엇만을 붙들고 믿고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이에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목적. 우리는 말씀만도 족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도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침묵하시니까 사울이 더욱 두려움에 휩싸여 죽은 사무엘이라도 불러내어 자신의 앞날에 대해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려달라 하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어떤 술법을 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1절에서 14절에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여기 11절과 12절을 잘 보세요. 11절과 12절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사울이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신접한 여인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어떤 술법을 하기도 전에, 뭐 구슬 하기도 전에 한 노인의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그 여인이 사울이 불러올리라 말한 사무엘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사울이 뭘 받느냐 하니까 뭐라 그랬죠? 나는 그저 한 노인이 겉옷을 입고 있는 걸 봤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를 사무엘이라고, 사무엘이 올라온 것으로 믿고 사무엘이라고 말하고 사무엘에게 절하고, 그런데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영도 자기를 사무엘로 얘기하고 있고, 그 사무엘이 죽기 전에 사울왕에게 선포한 그 말씀대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게 16절에서 19절의 내용이에요.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말 죽은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거예요? 당시 죽은 사무엘의 영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천국이죠. 그렇다면 정말 사울이 불러내라고 해서 뭐 신접한 여인이 천국에 있는 죽은 성도의 영혼을,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부른다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성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성도를. 그것도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사무엘이라고 불리우는 영이 올라올 때 어디서 올라오냐면 땅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렇다면 천국에 있는 성도의 영이 왜 땅에서부터 올라오나요? 땅은 성경에 보면 음부를 표현하는 거예요. 땅 밑에 갇히는 것은 음부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음부는 구약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보면 좀 지옥, 수월 같은 곳이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영이 전한 말씀은 너무나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사울의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고 사울의 왕국이 이제 곧 망하고 다윗의 왕국이 분명히 세워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려워요. 오늘 본문이 이해하기 쉬운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풀기 어려운 구절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제 풀어주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몇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가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 뭐 틀리다, 이게 얘기하기가 쉽진 않지만 이 세 가지 견해들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영은 실제로는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인 것처럼 가장한 마귀의 영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럴듯하죠? 왜? 신접한 여인이 하나님께 속해 천국에 있는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 일, 아니면 뭐 천국에 갔든 지옥에 갔든 그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아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사울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저 한 노인이 겉옷을 입고 있다는 신접한 여인의 말만 듣고는 사무엘이라고 자기가 믿었던 거죠. 그 신접한 여인도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사울이 명하자마자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영이 그것을, 그 영을 사무엘이라고 믿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보이지 않는 그 사무엘에게 전하고 사무엘이 전에 자기에게 전했던 말을 지금 신접한 여인에게서 똑같이 전해 들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말한 것이라 생각한 거지 실제로는 그 나타난 영이 사무엘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전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비추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악한 마귀의 영이 마치 의의 일꾼인 광명의 천사처럼 사무엘인 것처럼 자신을 가장하여 나타난 것이라 보는 견해예요. 루터하고 칼빈은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저도 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질문이 생기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나타난 영을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사무엘이라 그래요. 이상하죠? 사무엘을 가장한 영이라 이렇게 하면 너무 확실할 텐데 계속 사무엘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영이 전한 말씀도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 의문이 생겨요. 아니 거짓 광명의 천사가 나타났다면 좀 그럴듯하게 그 진리를 가장한 거짓을 얘기해야 되는데 완전히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해석에는. 두 번째 견해는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속였다는 견해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사울을 미혹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사울이 실제로는 사무엘의 영을 보지도 못했죠. 그리고 사무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다 누구에게서 전해 들은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래서 전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믿는 자가 신접한 여인의 말은 다 믿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 우리의 죄성이에요. 말씀은 안 듣는데 누가 뭘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면 다 믿어요. 성경 말씀은 너무나 더디 믿는데 무당이 하는 말, 점장이가 하는 말, 사주팔자, 관상 이렇다, 궁합이 이렇다, 길이 이렇다 하는 말은 너무나 잘 듣고 거기 매여 살아가요. 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럼 들어서 손해보겠나?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려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데 이들의 말은 너무나 잘 순종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누가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면 다 믿어요.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자가. 하, 우리 죄성 보여주지 않나요? 사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은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하자 그저 한 노인이 겉옷을 입고 있다 말하고 그가 사무엘이라 하며 사울을 속인 건데 사울이 이것을 믿고 또한 그 여인은 백성들한테 전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울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그 말을 가지고 사울에게 전한 것뿐인데 너무나 무지하고 두려움에 휩싸였는 사울이 이를 다 믿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이 견해도. 이 견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뭔가 또 어떤 의문이 생기냐 하면 아니 사울에게 전해준 하나님 말씀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알아보고 자기가 두려워서 사울을 속이려 한 거였다면 사울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오늘 본문 같은 이 메시지를 전하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울 당신 죽고 당신 왕국 다 망한다. 아니 거짓으로 속이려고 했다면 아, 다 잘 될 거예요. 뭐 내년에 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사울의 심판과 다윗의 승리에 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도 의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세 번째 견해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이 세 번째 견해로 오늘 본문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견해는 뭐냐? 실제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영이 나타났지만 그저 뭐 사울이 불러냈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죽은 사무엘을 보내시어 사울의 죄와 심판을 선포하시고 이제 곧 다윗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마지막 사울의 왕국이 망하기 전 마지막 계시 말씀으로 사울에게 선포하시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백업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나라고 신접한 여인에게 명한 후에 그 여인이 무슨 무엇을 하기도 전에, 술법을 하기도 전에 곧바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이상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28장 18절. 28장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오늘 일어난 이 일, 즉 이 죽었던 내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 너에게 말씀을 전한 이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셨고, 이 일을 행한 것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지금 너 앞에 내가 나타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되는 사울의 죄와 불순종을 바라보시고 마지막으로 죽은 사무엘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는 걸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이 사울의 왕국이 망하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 그 마지막 때에 죽은 사무엘을 통해 마지막 계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사무엘이 그러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 말은 한글 번역이 이렇게 된 거지만 실제로는 어떤 뜻으로 볼 수 있냐 하면 사울이 불러냈기 때문에 사무엘이 왔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신접한 자까지 찾아가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려 했던 사울의 죄를 꾸짖는 말씀이라는 거죠. 너가 이런 죄까지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게 했다. 그 죄를 꾸짖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렇다면 그 영이 하늘에서부터 오지 아니하고 왜 땅에서부터 올라왔을까? 그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견해가 맞는지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만을 보면 다 알 수 없고 세 가지 견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이지만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항상 누구하고 연결을 해서 이 구절을 풀어야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해서 이 구절을 풀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세 번째 견해와 더욱 연결해서 복음하고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이것을 이제 볼 텐데 그 전에 일단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더욱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이 더 큰 죄와 불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포된 이 사무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곧 사울왕이 다음 장으로 가면 블레셋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도 죽습니다. 사울의 왕국, 사울의 가정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왕이 되고 다윗이 다스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 1절하고 6절에 가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 말씀 이후로 사울이 죽는 걸로 끝이 나요. 사무엘의 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전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오늘 본문에 사무엘의 영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 말씀이 사울과 사울의 왕국에 선포된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그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죠? 그 사울과 사울의 왕국의 죄악 때문에 이제 심판을 내리셔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사울이 큰 죄악을 범할 때 마지막으로 죽은 사무엘을 영을 보내시어 사울 왕국의 멸망을 전하게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끝부분을 보면은요, 이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들었던 사울의 반응이 나와요. 이 마지막 사무엘이라도 나타나서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울의 반응이 어땠죠? 너무 큰 고통. 여기 20절에 보시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짐이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심히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뒷구절에 가면은 신접한 여인이 권하여 신접한 여인이 차려준 상에 앉아서 그 집에서 잡은 살찐 송아지와 무교병을 먹으며 교제를 나눠요. 여기서도 사울의 죄악이 보여지나요? 안 보여지나요? 28장 24절 25절에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어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형제 여러분, 왜 여기서도 죄악이 보여질까요? 이 모습을 잘 보면 원래 어디서 보여져야 될 모습일까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서 보여져야 될 모습입니다. 사울은 곧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으로 달려가서 자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화목제물과 무교병을 먹으며 화목된 교제를 나눠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 와요. 하나님의 집으로는 안 오고 신접한 여인의 집에서 그 여인이 잡은 송아지와 무교병을 먹으며 그 사단의 종된 여인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심판 사망이 앞에 다가온 것으로 인해 심히 병들어 눕기까지 두려워했는데 그렇게 떨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끝까지 회개하거나 돌이켜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사단이 가는 길이고 사울의 길이며 모든 죄인들이 가는 길이에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그 용서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교제 나누기 위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세상 죄인들에게는 이 모습이 없습니다. 끝까지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 떨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로는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모습도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결국 이 사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화목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신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견해 중에 세 번째 견해에 비추어서 우리가 풀어보면 하나님이 친히 사무엘의 영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으로 보게 되면 복음과 연결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동안은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의 옛 왕국이 망하고 다윗의 새 왕국이 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계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셨다는 거죠. 옛 왕국이 망하고 새 왕국이 세워지기 바로 전에 사울의 죄가 극에 당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그 밖에 어떤 계시 방편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 마지막으로 죽은 사무엘을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로써 옛 사울의 왕국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다윗의 왕국 시대가 올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마지막 날의 현실을 미리 증거하게 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구약은 예표와 그림자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성취될 그 마지막 날의 현실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그때를 미리 가르치고 증거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이 멸망을 당하고 다윗이 왕이 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지만 그 왕국도 망합니다. 그 왕국도 죄와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지고 사울의 왕국처럼 되어 둘 다. 그래서 또 심판을 받아요. 또 옛 왕국으로 되어 또 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왕국을 회복시켜주세요. 세월이 흘러서 70년이 흘러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포로된 삶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전도 짓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재건하는 듯 했는데 그 회복된 왕국이 또 망하기 이전의 죄악으로 돌아가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항상 사울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온통 자기 정욕과 세상 두려움이 주장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떠났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전한 말씀을 듣지 않았고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 안위를 위한 세상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사람. 사울의 모습을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죄와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후로 얼마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죠? 400년 동안.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그 밖에 어떤 계시의 방편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이 마지막 구원 역사가 마치 사울의 왕국이 망하기 전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그 마지막 기간에 사울도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 마지막 400년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이방 민족에 의해 침략을 받습니다. 헬라권이 쳐들어오고 로마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처럼 더욱 세상 두려움에 휩싸여 더 하나님 말씀 떠났고요. 하나님까지도 자기들 멋대로 우상처럼 만들어 섬겼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서 그때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사울의 왕국처럼 되어갔습니다. 이것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울의 왕국이 끝나고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기 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왕국이 망해야 됐던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도 다 망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그 밖에 어떤 계시 방편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참 선지자를 보내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선 누가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줬어요? 사무엘을 보내셔서 마지막으로 사울의 왕국의 멸망과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도 참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 언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 언약의 시대가 온다는 것. 옛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 아니 더 나아가 사단이 다스리는 악한 세상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하나님 왕국이 세워질 것을 전하게 하셨어요. 같은 메시지였어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전한 것과.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친히 누구를 보내어 말씀하여 주셨나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는 더 이상 다른 선지자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시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분이 단지 말로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분의 삶으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복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들도 땅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죽은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와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죽으시고 묻히신 후에 수월의 형벌까지 받으신 후에 그 무덤에서부터 다시 부활하셔 참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마지막 하나님 말씀에 계셨어요.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옛세대가 죽고 새세대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이 죄악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 왕국, 천국이 임하였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백성들에게도 옛사람이 죽고 옛 왕국 시내가 지나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새 하나님의 왕국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메시지였어요. 따라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게 하신 성도들은 사단을 닮은 옛사람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닮은 새 사람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영원한 예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입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아들들이 되어 영원토록 살아가는 새로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메시지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임하여 그들의 임금인 사단과 함께 멸망에 이를 것이라는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전해진 겁니다. 따라서 사울과 사울의 왕국 시대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의 말씀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였지만 이 죄악 세상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66권 성경. 이제 그 아들에 관해 기록된 이 성경만으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완성되어 더 이상의 계시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며 돌이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또 다른 말씀이 없어요. 결국 사울의 길을 따라 멸망에 이를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모든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고 영원토록 예수님의 왕국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로 오셔서 완성하신 이 성경 66권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자는 사무엘만도 아니었고 예수님만도 아닙니다. 누가 또 땅에서 올라왔을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다시 살아 천국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선지자. 그들의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다시 살아 천국에 속한 성도들과 교회는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처럼 이 땅에 우리의 이웃에 이 복음을 증거하며 영원한 생명과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말씀만을 붙들고 곧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과 최후 심판의 날까지 담대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최후 심판의 날에 임할 심판은 우리는 누가 이미 어디서 다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날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광에 들어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날까지 복음 증거하며 예수님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심판은 뭐라고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완전히 떠나 살아가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뭐라고요? 잠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고 그 말씀에 떠나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주는 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뜻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 하십니다. 아무리 소망 없는 죄인처럼 보여도 우리도 끝까지 가서 복음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땅에서 올라온 선지자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야 그들에게 끝까지 소망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고요. 에베소서 3장 11절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더욱 복음으로 나아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교제로 나누시고 모든 세상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까지 이기시며 더욱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시고 죽었다 다시 산 자들로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와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참 현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온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어 또한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도 세상 두려움이 주장하는 삶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 복음을 우리도 땅에서 올라온 예수님 또 선지자처럼 끝까지 증거하고 전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아래 있는 자들에게도 소망을 알려주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